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기억 중에 하나가 시골에 살았었는데 그 시골에 서커스단 비슷한 게 한 번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할아버지랑 갔던 기억이 나는데 뭐 그 당시 어렸을 때는 봤는데 지금만 생각하면 야 진짜 뭐 서커스라고 하기도 뭐하는 그런 아무튼 공연을 하고 나서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이 오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 공연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진행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 사람이 나와서 이제 본론을 시작을 하죠. 본론의 내용은 이겁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뭘 할까요? 약을 파는 거죠. 약을 팔면서 이제 그 약장수가 하는 말은 야 이거 이 약이면 웬만한 뭐 병들을 웬만한 거 이제 다 낫는다. 이제 일명 만병통치약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약을 팝니다. 그러면 이제 순진한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제 그 말에 혹하셔서 결코 싸지 않는 가격에 그 만병통치약도 아닌 그것을 이제 사가는 모습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세상에 만병통치약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뭐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만드는 조제약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가서 사는 약만 봐도요. 거기에 이런 경고문이 적혀있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의사와 상의하세요 라고 하는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약은 사람이 아플 때 병들었을 때 그것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그 약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의사가 그 환자에게 맞는 약을 처방하고 그 약을 먹어야지 낫지 그냥 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먹는다고 해서 몸이 낫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큰 해를 입을 경우도 발생하죠. 양약보다는 한약에서는 이게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약을 먹을 때 보면은 꼭 한약방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약 먹을 때는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약 효과가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 약과 맞지 않는 어떤 성향의 음식을 먹게 되면 약이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약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독이라고 해서 또 다 나쁜 것도 아닌 게 있죠.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쓰여지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도요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에게는 독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약이 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것이 바로 근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이라고 생각하면 안 좋은 거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네요. 물론 성경에도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것 자체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근심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한숨이 나오다라는 거예요. 한숨이 나오고 그거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런 한숨이 나오는 상황. 그만큼 힘들고 고민되는 것을 근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렇게 한숨을 쉴 만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직장, 진로, 가족, 돈 뿐만 아니라 나라 돌아가는 걸 보면은 한숨 쉴 만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 하나는 언제 꼴찌를 탈출할 수 있을까? 땅 꺼지게 한숨이 나올 만한 상황이지. 한숨 쉴 만하고 근심할 만한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1차적으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해야 할 근심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의사의 처방대로 의사가 지시한 대로 먹으면 약이 되지만 내 맘대로 하면 독이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세상식대로 근심하면 이것이 독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약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해하게 하고 있는 거죠.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오히려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회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 근심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한다라고 이해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고 있나? 이렇게 사는 게 진짜 괜찮은 건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근심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죠. 그렇게 염려해보니까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진짜 큰일 나겠구나 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돌이키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숨이 나올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걱정거리 없이 막 편안하게 살고 있을 때 내가 잘 살고 있나? 아, 이렇게 살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숨이 나올 만한 상황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간 것은 하나님의 일차적인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에 대한 대가로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불순종한 걸로 인해서 벌처럼 40년을 보내게 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보단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면서 한숨이 나올 만한 상황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진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언제 이게 끝날까? 이렇게 어떻게 살지? 한숨을 쉬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언제 끝나지 이런 근심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지금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왜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고 있지? 아, 우리 조상이,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었구나.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무엇이었지? 이런 근심을 하게 하는 시간으로 광야 40년을 보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심을 통해서 뭐를 해요?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 잘못,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 때문에 광야 40년을 보낸 거예요. 1차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이 단순히 징계의 시간으로만 그 시간을 두신 것이 아니라 근심에 그냥 세상 근심처럼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하면서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근심을 하게 하셨는데 그 근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요, 우리도 역시 광야와 같은 시간을 충분히 보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이유도 알 수 없는 광야를 만날 때도 있어요. 어쨌거나 광야의 시간을 만나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숨이 나오는 근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언제 끝나지? 끝나긴 할까? 살 수 있을까? 죽는 거 아니야? 이런 한숨이 나올 만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세상 근심,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나 이제 죽었다, 이런 근심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지? 이런 것들을 근심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만드는. 아, 내가 하나님을 잘못 살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았었구나. 하나님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겠구나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는 시간으로 두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세상 근심을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세상 근심의 끝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소망 다 잃어버리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또 말씀 찾고 싶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진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몇 번 이야기했었습니다. 분명히 사사기 2장, 아니 그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특별히 사사기 바로 앞장에 보면 2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다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했는데 남겨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그리고 남겨진 그 민족들이 너희의 옆구리의 가시,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남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남기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3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다시 말씀하세요? 그 남겨진 민족들로 뭐한대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광야의 시간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남겨진 그 사람들로 인해서 벌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냥 어려움 당하면 그걸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뿐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민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엄청나게 긴 역사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민족이에요. 사무엘상 14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웁니다. 거기서요, 엘리의 두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당하냐면, 언약궤를 뺏기는 일이 발생하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까지 들고 나갔는데, 블레셋한테 대패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뺏기죠. 뿐만 아니에요. 사울의 시대에 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군대가 블레셋 군대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쫄아있어요. 누구 때문에?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블레셋 가드 사람이. 이게 대표적인 일이지만 끊임없이 사사기에 보면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사사로 인해서 잠깐 구원 받지만 또다시 죄에 찌면 블레셋이 와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옆구리에 가시가 된 거죠. 여러분 옆구리에 가시가 꽂혀 있어서 내 옆구리를 찌른다고 해보세요. 숨이 콕콕 막히면서 근심할 만한 상황이 끊임없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통해서 뭐 하신대요? 테스트하고 계신 거예요. 뭘 테스트할까요?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 당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 당하고 있지? 아, 이 어려움 언제 끝날까? 아,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다 버려버리자. 이렇게 하는 근심은 망하는 세상 근심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왜 지금 이런 어려움 당하고 있지?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야 하지? 한숨 쉴 만한 상황 속에서 근심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뭐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구나. 우리가 다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한 시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는 근심을 하게 하기 위한 시간들로 그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예레미야 4장 24장 4절에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나무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여겨 내가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범죄해서 결국에는 북왕국이 망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유다가 망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망했어요. 여호와의 성전까지도 다 무너졌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끝난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에는 완전히 그냥 망해버렸어요. 다 끝난 것처럼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다 무너지고 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죠. 상황이 다 정리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내가 갈대아 땅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 나무와 같이 잘 돌볼 거야. 그리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돌아오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것을 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진짜 끝났구나. 진짜 내 인생 끝났구나. 우리 민족 끝났구나. 포로의 70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도 아마 그런 근심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끌려가게 하셔서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하신 것은요. 근심을 하게 하셨는데 그 근심은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에 와있지? 왜 이스라엘 우리의 나라는 망했지? 왜 성전이 무너졌지?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왔지? 하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구나. 아,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 되어야겠구나라고 돌이키게 하는 시간으로 그곳에 두셨다라는,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근심할 만한 상황이 있잖아요. 대부분은 우리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상황들이 훨씬 더 많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근심할 만한 그 상황, 한숨을 쉴 수밖에 없을 만한 그 문제,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 상황과 문제와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살 수 없다, 할 수 없다, 답답해하며 한숨 쉬면서 그냥 소망도 잃어버린 채 그냥 되는 대로 살자, 뭐 이렇게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까, 내가 이것을 왜 이렇게 답답해하면서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기는 상황 가운데 내가 있을까를 근심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게 하시는 거라는, 그래서 결국엔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회개에 이르도록 우리가 가운데 그 근심을 하게 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서 가장 대표적인 이 예가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4절에서 20절,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상황을 다 아시죠? 아들이 아버지 죽으면 받을 유산을 미리 땡겨받아서 이웃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썼어요. 그리고 이제 다 쓰고 나니까 돈이 없어지니까 먹을 게 없어져서 뭐 먹고 있습니까?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것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참 인생 완전 꺾일 대로 꺾인 인생이 돼버린 거죠. 자기가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스스로? 이제 그것도 먹을 게 없어서 진짜 근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돼지 쥐염 열매까지 쥐어 먹어야 되는 상황까지 떨어지게 하면 안 되겠죠. 그것도 먹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치닫게 되면 그때서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남겨진 족속들에게 옆구리에 가시 박힌 상태로 있는 것을 원하고 나라를 다 잃어버린 채 무너진 채 포로로 끌려가 있고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시고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돼지 쥐염 열매도 없어서 못 먹는 상황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아니시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때로는 그 근심 가운데 우리가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는 상황, 우리가 한숨 쉴 수밖에 없고 걱정될 수밖에 없고 답답해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 그 상황, 그 일이 나에게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되돌아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가고 있는가?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근심하지, 한숨 쉬지 않아도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아서 온 문제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아, 이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부질없이 내가 붙잡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뭘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 앞에 그것이 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 받게 되는 것이. 그런데 세상 근심은 뭐예요? 끝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근심과 염려 붙잡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는커녕 오히려 그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상황 가운데 더 깊숙이 빠져들어가서 하나님과 정 반대되는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타개할 만한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것들로 나를 채우려고 하고 이 근심과 걱정을 하지 잠깐이라도 하지 않는 나를 좀 즐겁게 할 만한 것 가운데 그냥 있으려고 하고 그냥 다른 것으로 이것을 다 채우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근심 가운데 두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이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 뒤에 일이 우리 다 알잖아요.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달려 나와서 입 맞추고 끌어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깨끗이 씻고 뭐합니까? 잔치 벌립니다. 야,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하지 않고 잔치 벌이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설사 내가 잘못하고 내가 잘못 살아서 만난 근심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통해 하나님께 돌이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요. 너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네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그 상황을 타개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다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자녀됨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리가 하게 될 때 누리게 되는 우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근심할 만한 상황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생각하면 답답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으세요? 여러분 그거 갖고 근심을 하는데 어떻게 근심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내가 때론 피할 수 있을까? 아 이거 도대체 나한테 왜 있는 거야 하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내 삶 가운데 내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려졌다면 내가 잘못된 것이 잘못 산 것이 드러났다면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으로 갖게 하기 위해서 근심이라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설사 그것이 내 잘못으로 인한 근심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근심되는 상황 속에서 한숨 쉬고 답답해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지 말고 내가 왜 이 근심을 할까? 이것이 왜 나에게 근심거리일까? 내가 이것을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내가 이것을 왜 이렇게 답답해할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기를 도전드립니다. 근심하는 것이 내 안에 생기면 세상 근심처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이 근심을 풀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 세상에서 하는 근심처럼 보이는 근심이 오히려 뭐예요? 나를 회복시키는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나를 망하게 하는 근심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근심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우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 사도 바울이 우리가 또 본문에 보면 처음에는 너희 그런 거지. 야, 니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 잘못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세게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심 걱정한 거예요. 이 근심하게 한 것 때문에 얘네들이 어려움 당할까봐. 근데 오히려 기뻐하는데요. 왜요? 이렇게 근심하게 한 것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께 회복되는 근심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요. 그 말을 귀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넘기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 때문에 생긴 근심을 우린 때로 힘들지만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근심하는 것이 유쾌하거나 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그 근심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많은 상황들을 그렇게 되도록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근심이 없을 순 없어요. 인생에 근심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만나게 돼요. 그러면요, 망하게 하는 세상 근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만나는 많은 근심들, 그것을 우리를 망하게 하는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복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